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어머니와 네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신자냐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두 가지 이야기가 그 나오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가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얘기고 또 하나는 풍랑이 부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러한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이제 못했던 것 같죠.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답이 좀 뜻밖의 그 답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를 찾아온 그 어머니와 동생들 육신의 관계에서 어머니 동생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것으로 부인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적 가족관계를 부인하려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새로운 가족관계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가족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께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마 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실이죠. 우리 남편 아내 관계 이 땅에서만 끝난다. 굉장히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뭐 아내, 남편, 딸, 동생 이런 그 관계는 이제 그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있을 때만 통용되니까 이 땅 있을 잘해보자 그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그 내 어머니, 내 동생이라고 하시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담고 있는 지식이 항상 먼저 발동을 하죠. 그리고 먼저 우리 나름대로 말씀을 거행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머리를 이제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동일합니다. 선한 행실을 한다든가 또 교회 열심을 낸다든가 기도에 열심을 낸다든가 대개 이제 그러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제 신자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신자답게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먼저 자기 행실을 떠올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떠올리는데 남에게 뭐 본이 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칭찬을 그렇다고 주변 사람에게 들으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신자답게라는 말과 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과연 이제 옳은가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그 예수님 말씀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제자들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가리켜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로 지금 예수님이 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선한 행실을 어떤 하고 또 특별한 도덕적인 일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당시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선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대개 돈과 연관됩니다. 선한 일이 남을 돕는 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만이 남을 돕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이제 몸으로 봉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것은요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런 의미와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고 그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 남은 시간을 이제 그런 도덕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 보람을 챙기기 위해서 때우고 그런 것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어떤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 행실이나 교회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먼저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선한 행실, 그 실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실천을 인정하신 적이 없고요. 또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실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식의 실천과도 무관한 그런 행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요, 뭐 특별한 선행을 베푼 것도 없고 또 본받을 행실을 보인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런 제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어떤 이제 뜻인 것 같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녹음기 틀어놓고 성경 낭독 테이프를 가지고 듣고 있으면은 그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가령 사람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사후자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말귀예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 내용,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죠. 귀로 들었을 뿐이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본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 드는 예가 있죠. 아이가 학교 성적 하도 나쁘니까 아버지가 아이 보고 너 그따 공부하려면 당연히 학교 때려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당장 학교를 자퇴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그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 말 그대로 학교를 자퇴해버린다. 그걸 가지고 아,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의 실증을 한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실증한 겁니다. 말씀의 의도나 그 뜻, 그 내용은 싸그려 묵살해버리고 말만 듣고 들리는 그대로 실천했던 것, 이게 바리새인식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내를 내보내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 내보내라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내쫓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도 사실 그 내용은 복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들린 그대로 와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 성경을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교회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것도 많잖아요. 십일조에 대한 생각도 오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있어요. 듣는 것이고요. 뭐 주일 절기 기도에 대한 것 하여튼 모든 것들 뭐 예수님 병고자 기적들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 이건 전혀 그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들린 그대로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말씀의 본 뜻을 이해를 못하면 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도 들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함도 제대로 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못 들었는데 행함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 그리스도 누구냐 이걸 증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분을 믿는 것,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신 한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로 허락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자리하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신다, 어떤 믿음의 근거, 그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다른 데에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어떤 체험, 감정적인 느낌, 그런 것이죠. 체험이나 내 어떤 감정의 느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구나, 역사하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있는 것에서, 보이는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답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선한 행실, 이걸 근거로 해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습성이에요.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뭔가 인정할 만한, 확신할 만한 그런 근거가 보이지를 아니하면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실망해 버리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믿음에 대해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믿음 다 그런 식입니다. 사람이 자기 결단, 내 의지를 가지고 신을 붙드는 것이죠.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도하는 것,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이게 세상의 그 종교에는 신이 허락한 사람 믿게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한 믿음과 이 성경이 말한 믿음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은총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세상이 생각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를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게 나는 참 연약하구나 이겁니다. 나를 보기에는 보이는 건 연약한 밖에 없어요. 항상 세상에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난 참 연약하다. 죄 가운데 있다. 이걸 깨닫고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가봐라 이렇게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 자유롭지를 못하고 하나님보다 솔직히 재물도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경쟁하면서 날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뭐 하나도 뭔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건덕지가 안 보여요. 이게 내 자신을 보면 도무지 믿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 하나 빼놓고는 신자라고 할 만한 것이 안 보이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본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생명을 이끌어가는 분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되어서 부름받은 그런 우리를 결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면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기업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분명히 알지만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행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기를 잔잔케 하신 그 얘기가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죠. 배가 이제 호수 저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잠이 들고 계셨는데 그때 광풍이 불어와서 호수에 큰 물길이 치게 되고 배에는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고 바람이 그쳐서 호수가 잔잔케 되었더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대개 이 이야기를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힘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누가가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요,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께 가려고 뭐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바람이 잔잔하고 조용하니까 그저 평안한 뭐 밴드에 즐기는 듯 그런 기분도 있었겠죠. 그러다 광풍이 불어오고 자기들이 위태로워지니까 주무신 예수께 가가지고 살려달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꼭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위태로운 순간에 신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위태로운 일이 없이 평안하면은 신의 존재 잊고 살아갑니다. 신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위태로운 일 생기면은 신을 부르며 도와달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도 그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위급한 순간이 생기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위급한 순간에 예수를 깨우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를 아니하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했냐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 그게 아마 더 옳은 말일 겁니다. 항상 우리 믿음은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하다 그 뜻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으면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내 마음 평안해지고 마음 뜨거워지고 행복해져야 된다. 그런 게 주어질 거다. 자꾸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은 예수님 내게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거기에 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일이 잘 돼야 될 것이다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 내가 행복할 거다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하는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 인생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셨다가 내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달려와주고 내가 예수를 부르면은 도와주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개 그 사람들이 예수가 내게 함께하는 걸 자꾸 그렇게 의미를 이해를 해요. 함께하니까 내가 어디 오면은 와 도와줄 거야. 내가 예수를 부르면은 도와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함께함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 함께 계셨죠. 주무시고 계시는 깨어 계시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배에 타시고 동행하신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면은 그 배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호수 건너편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가자 하셨으니까 광풍이 불든 뭐가 불든 상관없이 그 배는 건너편 도착할 거예요. 자, 그 배를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셔가지고 이 세상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영광인으로 가자 그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린 반드시 생명의 나라에 도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져가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예수님 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의 신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로 인해서 바람이 불든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처하기든 상관없이 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자다운 것이고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이런 신자다움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맹하여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말했다고 합니다. 잔잔해진 바람을 보면 바다를 보면서 야 이제 살았다 이렇게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누구신가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일만 생겨도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고 예수를 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게 우리들입니다. 불안과 염려 우리 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고 또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 한계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세상 유혹을 받았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희한하게 그런 틈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광풍과 풍랑이 부는 그런 세상을 거쳐오면서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수많은 유혹과 죄 속에서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는 고백이 살아있느냐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예수와 누구신가를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 생각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함께한 예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구시기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죄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니까요. 바람과 모든 물결도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야, 희한하네. 저분 누구 순종하는가? 그겁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도 죄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지를 못하죠. 왜?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걸 보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누구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런 점을 돌아봐야 되겠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나 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가 주를 믿어 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함께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을 이기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신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리품이죠. 어떤 전리품입니까? 예수님이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긴 전리품이에요. 그게 주를 믿는 믿음이는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가 누구신가 생각하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오늘 그 시 적어놓은 게 설교 준비하며 적어놓은 것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가 누구신가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방에 주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주께 맡겨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신 곳이 있다는 걸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제자들처럼 지금 나를 이토록 깨운 광풍만 자꾸 보고 있어요. 광풍, 바람, 그것만 바라옵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십니까? 어떤 광풍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데려가고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뜻대로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결코 악한 세력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영광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올라타 계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잔잔할 때도 예수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가 누구신가 생각하시면서 주께 믿음을 두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